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장 67절에서 79절입니다. 그 부친 사가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예언하여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이것은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일이라. 우리 조상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으니 곧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라. 우리가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받고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이 없이 섬기게 하리라 하셨도다. 이 아이여,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고 주 앞에 앞서가서 그 길을 준비하여 주의 백성에게 그 죄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는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하니라. 아멘.
애굽에서 총리가 된 요셉으로 인해서 야곱의 가족들은 애굽으로 이주하게 되었습니다. 그때에 바로왕 앞에 야곱이 서게 되었는데 바로왕이 야곱에게 물었습니다. 얼마나 술을 누리셨습니까? 야곱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이 세상을 떠돌아다닌 횟수가 100년하고도 30년입니다. 제 조상들이 세상을 떠돌아다닌 횟수에 비하면 제가 누린 횟수는 얼마 되지 않지만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험악한 세월은 야곱의 인생을 단적으로 표현해 줍니다. 그런데 야곱보다 인생의 전반부를 훨씬 더 험악하게 살았던 사람이 그의 아들 요셉입니다. 야곱의 11번째 아들로 태어난 요셉은 110년을 살았습니다. 그가 17살 때 형들의 계략에 의해서 애굽으로 팔려갔으니 애굽에서만 93년을 살았습니다. 요셉은 13년간 계속된 종살이와 옥살이의 터널을 통과한 후에 30살에 애굽의 총리가 되었고 39살에 꿈에도 그리던 가족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로부터 17년 후인 요셉이 56살이 되었을 때에 아버지 야곱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54년이 더 지난 후에 요셉도 마지막 숨을 애굽에서 내어쉬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야곱이 세상을 떠날 때를 기점으로 하여 요셉의 인생을 두 부분으로 나누면 56년의 기간은 다사다난이라는 말로 요약할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그의 그 전 39년은 파란만장이라고 해도 결코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창세기 37장에서 50장까지 14장 중에서 38장인 유다와 다말의 이야기를 제외하고 13장이 모두 요셉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 중에서도 마지막 장인 50장에 단 다섯 절을 제외하고서 모두가 요셉의 인생 전반부인 56년의 이야기입니다. 반면에 요셉의 인생 후반은 밋밋하고 평범하게만 보입니다. 창세기 50장 22, 23절이 이렇게 증가합니다. 요셉이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함께 애굽에 거주하여 110세를 살며 에브라임의 자손 3대를 보았으며 므낫세의 아들 마길의 아들들도 요셉의 스라에서 양육되었더라. 요셉의 인생 후반 54년을 기록한 것이 고작 아들 에브라임의 자손 3대를 본 것과 또 다른 아들 므낫세의 아들의 아들, 즉 증손자를 자기 슬하에서 양육했다고 하는 것이 전부입니다. 이것이 별 의미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것 역시 요셉의 인생에 참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일상의 삶과 신앙은 결코 괴리되어 있지 않습니다. 우리 신앙의 대부분은 롤러코스터를 타는 것과 같지 않고 마을 길을 걷는 것과 흡사합니다. 요셉이 증손자까지 보았다고 하는 것은 단지 그 나이까지 살았다는 의미만이거나 대가족 4대가 함께 밥을 먹고 손자 손녀들을 학교에 보내어 주었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야곱이 요셉의 두 아들인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양자로 삼았습니다. 그것은 애굽에서 태어난 그들을 언약의 자손이 되게 해 주었다는 의미입니다. 요셉이 손자 마길의 아들들을 양자 삼은 것도 동일합니다. 그들 역시 애굽 땅에서 태어나 가나안 땅은 단 한 번도 밟아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 역시 하나님의 언약의 자손이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양육했음을 의미합니다. 후에 마길의 자손들은 가나안 땅에서 길르앗을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창세기는 요셉의 유언으로 막을 내리는데 이 유언은 요셉의 인생 전체에 비견될 정도로 중요합니다. 창세기 50장 24절에서 26절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요셉이 110세에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재료를 넣고 애굽에서 입관하였더라. 요셉이 애굽의 총리였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누렸던 혜택들은 참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요셉이 죽고 나면 이제 그 이전에 누렸던 혜택들을 더 이상 누리지 못하게 될 것은 자명한 일이었습니다. 그에 대해서 형제들을 비롯하여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런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요셉은 내가 당신들을 돌보지 않고 하나님께서 돌보신다고 두 번을 반복해서 말합니다. 특히 두 번째는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신다고 말합니다. 돌보다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단어가 파카드인데 이는 돌보다의 뜻도 있지만 더 많은 경우에 방문하다는 의미로 사용됩니다. 요셉의 유언에 있는 파카드도 돌보다의 의미보다 방문하다의 의미에 더 초점이 있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돌봄은 참 따뜻한 단어입니다. 그러나 돌보는 것은 사람을 보내어서 대신할 수도 있고 물건이나 돈을 보내어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방문은 반드시 찾아가야만 합니다. 병이나 사고로 인해서 병원 신세를 지고 있을 때 친구가 음식을 보내준다면 참 고맙게 여겨질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친하다고 생각하지 않았던 친구가 찾아와서 손을 꼭 잡아줄 때에 그 친구는 이전과 전혀 다르게 느껴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보내시기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 직접 찾아가시는 분이셨습니다. 요셉의 유언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출애굽하는 데에 연결고리가 되었습니다. 400년 후 이스라엘 자손들이 노예살이로 극심한 고통을 겪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직접 찾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들은 마침내 출애굽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찾아오심은 우리를 우리 되게 한 출발이었고 과정이고 결과입니다. 가브리엘 천사가 일러준 대로 태어난 아기의 이름을 요한이라고 짓자 말자 9개월 동안 닫혀 있었던 사가랴의 말문이 열렸습니다. 오늘 본문 67절, 68절이 이렇게 증거합니다. 그 부친 사가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예언하여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사가랴 입에서 9개월 만에 터져 나온 것은 예언의 찬송이었습니다. 제가 만약 사가랴였다면 9개월 만에 입이 다시 열리게 되었을 때 아들을 주신 것을 감사했거나 제 믿음 없음을 꾸짖지 아니하시고 다시 말문을 열어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가랴는 예언의 찬송을 올려드렸습니다. 이 찬송은 구약의 마지막 예언이자 신약의 첫 예언이라고 불립니다. 그런데 사가랴는 예언의 찬송을 올려드리면서 미래의 일을 노래하지 않고 과거의 일을 노래합니다. 지난 두 주에 걸쳐서 이재철 목사님을 통해서 예언이 무엇인지를 깊이 새겼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예언은 미래의 특정한 날에 특정한 일이 이루어지게 될 것이라고 하는 점쟁이식의 알아맞힘이 아니라 주님의 영이신 성령님의 조명 속에서 주님의 말씀으로 과거를 해석하고 현재를 분별하며 미래를 예측하면서 자신과 타인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고쳐 세워주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사가랴의 예언은 대부분 시편과 선지서 말씀의 인용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사가랴에게 다른 사람들은 도무지 들어보지 못한 그런 말씀을 주셨던 것이 아니라 구약을 통해서 이미 주신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것을 통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혹 신비한 계시를 받았다고 하거나 신비한 환상을 보았다는 사람들을 만나게 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관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면 그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닙니다. 또한 성도님들께서 아무리 신비하게 여겨지는 꿈을 꾸었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면 그것은 견몽, 개꿈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바른 그리스도인의 자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말씀에 없는 것을 구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될 것이 아니라 주어진 말씀에 순종하는 또 그 기록된 말씀을 근거로 해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어야 합니다. 사가랴는 아브라함 때부터 당시까지 지난 2000년 동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역사해 주시고 건져 주신 것을 해석함으로 현재의 로마 제국의 압제와 헤롯 대왕의 학정에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셔서 영원한 생명을 주실 것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사가랴의 예언의 찬송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4세기 후반에 번역된 라틴어 성경을 불가타 성경이라고 합니다. 거기에서 본문의 찬송하리로다를 베네딕투스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가랴의 예언의 찬송의 제목을 베네딕투스라고 합니다. 자녀가 대학 입학 시험을 보고 난 후에 그 결과를 알아보기 위해서 학교로 갔다가 집으로 돌아오는 그 표정만 봐도 물어보지 않아도 합격했는지 떨어졌는지를 금방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외국인 회사에 취직 시험을 보고 난 후에 그 결과를 알려주는 편지를 받게 되었을 때 끝까지 읽지 않아도 머리 부분만 읽어도 합격했는지 아닌지 금방 알 수 있습니다. 당신 같은 분이 우리 회사에 지원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블라블라 이런 내용으로 시작되는 편지를 받으면 떨어진 것입니다. 반면에 축하합니다. 우리 회사가 세계 제일은 아니지만 이런 내용으로 시작되는 편지를 받으면 합격한 것입니다. 또한 한 공동체 속에 있는 남자가 여자에게 또 여자가 남자에게 이성 친구가 되어주기를 요청하거나 프로포즈를 했을 때 상대방이 하는 말에 첫머리만 들어도 그 결과를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요청을 받은 여자가 남자에게 너는 또는 오빠는 선배는 키도 크고 착하고 뿐만 아니라 성실해서 라는 답변으로 시작이 되면 결론은 오빠 동생으로 잘 지내잖아 좋은 친구로 남으면 좋겠다로 끝납니다. 또한 요청을 받은 남자가 여자에게 너는 또는 누나는 참 귀엽고 지혜롭고 뿐만 아니라 성격도 좋아서 라고 답변이 시작되면 당신은 내 타입이 아닙니다의 뜻입니다. 이성 친구가 되어주기를 요청하거나 청혼을 했을 때 상대가 진짜요? 내가 먼저 고백하려고 했어요 라는 반응이 나오면 교제를 시작하자는 말입니다. 상대의 요청에 나도 많이 원했으면 원했을수록 감탄사가 먼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사가랴의 노래는 찬송하리로다 라고 감탄사로 시작됩니다. 사가랴는 지난 9개월 동안 말문이 닫혀 말을 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들을 수도 없는 상태에 있었습니다. 표면적으로만 보면 답답하기 그지없는 생활의 연속이었던 것처럼 여겨집니다. 하지만 그의 속에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총이 가득하였습니다. 오늘 본문 68절에서 75절까지 8절이 우리말 성경에는 네 문장으로 되어 있지만 헬라어 성경에는 단 한 문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가랴는 자기 민족에게 구원의 역사를 굽이굽이 펼쳐오신 하나님의 거대한 은혜의 폭포 속에 잠겨있는 듯한 느낌을 받습니다. 68절을 다시 봉독하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사가랴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보시고 속량해 주신 것을 찬양합니다. 돌보다에 해당하는 헬라어 단어가 에피스케토마이인데 이것이 바로 요셉이 유언으로 남긴 파카드, 돌보다와 같은 의미인 방문하다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돌보심, 하나님의 방문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인간이 먼저 신을 찾아가야 하고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 열반의 경지에 이르러야 하는 것이 불교와 같은 자력 종교라고 하면 하나님이 인간을 먼저 찾아와 주시고 자기의 힘으로는 결코 구원에 이를 수 없는 인간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이 타력 종교인 기독교입니다. 하나님의 돌아보심, 하나님의 찾아오심은 인간이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에 있을 때 하나님의 전적인 개입하심을 표현하는 말입니다. 누가복음 7장에는 한 장례식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또 많은 사람들과 함께 나인이란 성으로 가셨습니다. 거기에서 어떤 장례 행렬과 마주치게 되었습니다. 어떤 죽음이든지 죽음은 인간과 인간 사이를 이 땅에서 영원히 단절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많은 슬픔을 자아냅니다. 그런데 그 행렬은 어떤 과부의 외아들의 장례식이었습니다. 과부는 남편이 없기 때문에 더 이상 아기를 가질 소망이 없는 여인입니다. 그 여인은 남편이 세상 떠난 후 아들을 뒷바라지하는 것을 소망으로 여기며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아들마저 어머니보다 먼저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좌절스럽고 얼마나 절망스러웠겠습니까? 그 여인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그 외아들을 살려주셨습니다. 그것을 보고서 사람들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누가복음 7장 16절이 이렇게 증가합니다.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고 말합니다. 이 설명 외에는 다른 설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죽은 아들에게 그 어머니나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해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그 아들의 생명을 살려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절대적인 역사하심, 하나님의 방문이 이 청년을 살렸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돌보셨음을, 우리를 찾아오셨음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혹 그런 기억이 없다고 생각되시거나 그 기억이 희미하게 느껴지시는 분은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을 아주 친한 친구에게 이야기하듯이 하나님께 기도드려 보십시오. 또 자신의 지난 인생을 기억나는 대로 글로 써보십시오. 그러면 셀 수 없이 우리를 찾아와 주신 하나님을 발견하는 은총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사가랴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보셨을 뿐만 아니라 속량하셨다고 찬송합니다. 지난 수요 성경 공부는 찬양 회복을 위한 송정미와 함께하는 찬양 리바이벌로 드려졌습니다. 찬양 중간중간에 자막으로 성경 구절을 띄워줍니다. 그 말씀 중에 이사야서 43장 1절에서 3절이 있었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하나님께서 당신이 백성으로 삼으신 이스라엘 자손들이 물을 지날 때에 침몰되지 아니하도록 함께 해주셨고 불 가운데로 통과할 때에 타지 아니하도록 함께 해주셨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스라엘보다 훨씬 더 큰 나라인 애굽을 몸값으로 주는 것을 주저하지 않으셨고 이스라엘과 구스와 스바를 맞바꾸셨다고 합니다. 오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고난을 당하신 주님을 묵상하고 주님의 부활을 기리며 어긋난 길을 가고 있거나 엉뚱한 것을 붙잡고 있는 우리들의 삶을 다시 교정하는 참회의 절기인 사순절 셋째 주일입니다. 우리의 지나온 삶이 야곱의 고백처럼 참 험악한 세월이었을지라도 또 요셉의 종살이 옥살이처럼 파란만장하게 여겨질지라도 더 나아가 외아들을 잃은 나인성 과부처럼 이제는 더 이상 소망이 없다고 여겨질지라도 또 어쩌면 요셉의 인생 후반부처럼 밋밋하고 평범하였을지라도 우리가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올 수 있게 되었고 우리의 삶이 영생에 잇대어진 삶을 살 수 있게 된 것은 하나님의 돌보심, 하나님의 찾아오심 때문이지 않았습니까?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스라엘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큰 나라인 애굽을 내어주시기도 하시고 구스와 스바와 맞바꾸는 것도 서슴지 않으셨듯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영원히 크신 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 보내어 주시고 십자가에로 보내셔서 우리의 죄를 씻는 것과 맞바꾸시는 것을 서슴지 않으셨습니다. 이 참회의 절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수도 없이 많이 심방 오셔서 우리에게 족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지만 하나님의 은총보다 세상의 영화에 더 목말라 했던 것을 회개하십시다. 또 하나님께서 도저히 값으로 매길 수 없는 영원한 생명을 값없이 베풀어 주셨지만 그것을 세상의 것들보다 가치 없게 여겼던 것을 참회하십시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방문하심과 하나님의 속량하심을 존귀하게 여기면 여길수록 그런 우리들을 통해서 온갖 탐욕적 가치관이 가득하고 이념, 계층, 세대 갈등으로 가득한 이 사회가 조금씩 조금씩 맑아지게 될 것입니다. 그때에 우리 속에서도 사가랴처럼 하나님을 찬송하는 예언의 노래가 가득하게 될 것이며 우리는 눈부신 부활의 수혜자가 될 것입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야곱처럼 험악한 세월로 여겨질 때가 있었습니다. 요셉의 종살이 옥살이처럼 파란만장하게 느껴질 때도 있었습니다. 때로는 외아들을 잃은 나인성 과부처럼 짙은 절망의 묵구름 아래서 소망이 없이 살 때도 있었습니다. 또한 밋밋하게 그지없는 인생을 사는 것 같아 인생이 아무런 가치가 없다고 생각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럴지라도 우리를 지금 예배드리는 모습이 되게 해 주신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고백합니다. 감사합니다. 하지만 되돌아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찾아오셨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방문을 외면하거나 귀찮게 여길 때가 많았습니다.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기보다 사람의 돌봄과 세상의 돌봄 받기를 더 목말라 했을 때가 적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이름은 땅에 떨어졌고 주님의 몸된 교회는 걱정거리가 되었습니다. 참회의 절기인 사순절 셋째 주일을 맞아 우리의 허물과 죄를 참회합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속량하시기 위해서 애굽이나 구스, 스바와 비교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의 제물로 삼으신 것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의 찾아오심과 속량함의 은총을 입은 우리들을 통해서 험악한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이 진리를 만나게 하시고 파란만장한 바다를 항해하는 사람이 그 바다를 잔잔하게 하시는 주님을 만나게 하시며 우울함과 절망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이 위에서 비치는 생명의 빛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